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보통 그날의 가장 큰 도시나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큰 도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은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게 하나님은 종종 작은 곳에 방문하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탄생에 대하여 사람들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또 박해를 견디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죽고 그 동생들도 다 죽고 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당국의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을 기독교적 의미로 전환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후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날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일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다가 유대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잠시 영적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그것도 에스라 사후에 다시 영적으로 쇠퇴하여 결국 이방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았습니다. 중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이 추축이 된 소위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곧 멸망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로마 당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좌절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당시 베들레헴은 유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미미한 지역이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빵집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경험한 일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평소와 다르게 많은 외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옆에 두고도 여간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급하게 아이가 나오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으셨는데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먹을 음식을 담는 통입니다.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뉘으신 것이죠. 온 세상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물론 구원받기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자되고 높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넓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넓고 편안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걸었던 길이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겸손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셨고 겸손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한 왕이십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서 무슨 강함과 무슨 위대함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구원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역은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 로고스,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거 본래 헬라 철학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하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구속의 상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과 이 악을 가져온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은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유대인만의 평강이 아니죠. 이방인의 평강도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영육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완전한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구원사역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방해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평강하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모든 구원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자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평강을 누리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특권은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노랑진교회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전혀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리미식 원로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은 우리가 0% 하나님이 100%가 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연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한 만왕의 왕이셨음을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절에 겸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자가 돼도 걱정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걱정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때문에 번민이 많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창조된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습니까? 이 평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평강을 누리란다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복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의례적으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네 종교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받아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한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겸손과 위엄과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